오래된 영화를 상영하는 성수동의 작은 극장, 이야기 추종자들의 모임 무비랜드. 무비랜드 라디오는 극장을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일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비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소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춘입니다. 끝났어요. 네.
4월이 끝났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재밌었고, 저는 좀 인기 순위가 의외였는데, 네. 소림축구가 인기가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완전 물 먹었어요. 제일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찬실이는 복도만치가 제일 빨리 매진되고.
하고 반칙왕 많이 좋아하시고. 인기 많은 사람이 오니까
좀 티켓 파워가
좋고 새로운 분들 오시고 저희 잘 몰라도 상우님 잘 아시는 분들 이렇게
오시고
네 최근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음 달 누구냐
맞아요 많이 물어보세요
네, 다음 달 누구 오냐 지금 같이 있습니다 제가 모셨습니다 네.
돌고래의 계단 신우석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갑자기 확 가시네요
아니 이게 까불까불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점잖게 해야 되나 생각해봤거든요
네.
재밌게 할 자신이 없어요
아, 편하게 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엄청 아침이에요.
네, 아침 열심히
약간 텐션이 지금
텐션이
낮아 있는데
좀 깨워야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원래 돌고래 6계단 엄청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저희는 원래 알고 있었고 작업이 워낙 유명하니까 실제로 뵌 거는 갑을 관계로.
네. 아니죠. 갑을 병으로 만났죠.
돌고래 6계단이 을이었고 저희가 병인 관계로 그렇게 만났고 감독님이 연출한 작업에 참여했던 건 아니고
아니고,
다른
네,
그
클라이언트
네
워크에.
했는데 돌고래 6계단 구경 가서
네.
담배 엄청 마시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건배지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누구신지
네네.
간략하게 네.
저는 그 돌고래 6계단이라는 뭐 광고 만들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자 감독이고요. 뭐 감사하게도 초대해 주셔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뭐가요?
그, 왜잘 나가지?
저희 회사요?
또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색깔로 작업하고 있는 팀이 별로 없어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뭐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데 회사가 유지되고 끌고 나가야 되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돈만 벌려고 하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 현업에서.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미친놈들인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막상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네 봐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팀이 만약에 많이 있었다면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팀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주목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예 없어요, 씬에. 그렇게 눈에 딱, 쟤들 잘한다.
아니 뭐 잘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저 팀만의 고유의 색깔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팀이 광고 바운더리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광고라는 분야가 더 그럴 수밖에
기본적으로
없는 또 업종이기도 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들어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누가 주인인지 헷갈리게 한다. 우리 스스로도 헷갈린다라는 느낌으로 저희는 작업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좀 제정신이면 우리만큼 그렇게 하기도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왜냐면 우리 같은 팀이 저희는 저희가 잘 되면 후발 주자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스타일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기조로 가는 회사, 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도
만큼
우리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회사의 존폐위기를 걸고 결정을 해야지만 이렇게 올 수가 있는, 딱그 구간이 있어요. 그몇 년의 구간이 있는데, 뭐 자본이 많다면 상관없겠지만, 그 결정을 내리고 그걸 버티는 게 약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좀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에요. 겸손하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감독님. 네. 오늘 영화 얘기하려고 네네. 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네. 그거거든요.
뭐요?
이런 네네. 이런 류. 네네.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맞춰줘야 되는 씬이잖아요. 네. 그냥. 근데 이렇게 되게 꼬여가지고 어쨌든 네. 먹고 살잖아요. 네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뵌다고 네. 막 네. 인터뷰 찾아봤어요. 네. 화양연화를 네. 딱 보고 네. 어, 나 영화감독 해야겠다.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가 언제예요?
고등학교 때요.
저 고등학교 때요. 약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 고3 때 보신 거예요?
예. 그때 학교를 안 마치고 나와서 갔나?
째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왕가위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감독들이나 대중한테 되게 왕가위가 큰 영향력을 행사한 그 특정 세대가 있거든요.
X세대.
예, 네. 저보다 네. 한 세대 위. 그 세대들이 홍콩 느와르랑 왕가위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아류작이 든 아니면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그런 게
모태선인데
예, 엄청나게 엄청나게 쏟아진 네. 세대가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제 또래는 왕가위에 대한 영향을 사실상 거의 받지 못한 세대예요. 근데 화양연화라는 작품이 개봉을 했는데 그 전에는 왕가위 감독의 작품을 하나도 안 본 상태였어요.
인지는 하고 있었죠.
예, 왕가위라는 감독이 나간다. 있고 그 전에 이제 뭐 준경삼림이라든가
다락전사
예, 뭐. 아비정전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홍콩 영화의 매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르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웅본색 이런 것도 아예 안 본 세대니까.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갑자기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사역 쪽에 극장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었어요. 뭐 브로드웨이라던가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막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볼 수 있겠지 해가지고 갔는데 다 내린 거예요. 예, 극장에서 이제 다 며칠 사이로 이렇게 내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괜히 오기가 생겨서 그때 당시에 강변역에 처음으로 멀티플렉스가 생겼었어요.
CGV인가?
예, CGV 네. 아마 1호점이 거긴가 그럴 거예요. 예. 처음 멀티플렉스를 갔고 거기서 제일 끝관에 화양연화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상영관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1관, 2관, 3관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몇 관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관인데 짜투리 공간으로 만든 그 상영관이 있는 거예요. 스크린 중심으로 이 의자의 배열이 이상해요. 약간
억지로 꾸겼는데 네.
이렇게 피자 슬라이스 모양으로 뭐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 무비랜드 3층 올라가서 상영관을 보는데 저 사이즈보다 약간 컸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아닌가? 저거보다는 훨씬 컸나? 아니,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작아도 좀 안락하고 예쁜 느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되게 좀 아니,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같은.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보는데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아 난 소설을 써야지라기보다는 뭘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창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습작으로 이제 단편 소설 같은 걸 쓰고 있었거든요.
아, 그 학창 시절에?
네. 어, 네.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소설은 제가 이제 문장을 쓰면 사람마다 다르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쓰더라도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감상이 되게 달라요. 근데 화양연화를 보고 그 화양연화의 미술과 특히 음악, 음향,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앵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가장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구체화해서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게 영화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화양연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의 힘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분위기라던가 미장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뛰어난 영화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 거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고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이제 제가 거지였기 때문에 영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감이 못했어요. 그냥 어? 이런 게 있네? 이게 소설보다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네?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창작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글을 쓰는 거 그거를 하다가 화영연화를 보고 이게 내 생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체다. 근데 보통 해석의 그거를 범위를 넓혀서 각자의 이렇게 보통 도망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 뾰족하게 내 생각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든 거는 거의 다 그냥 제가 직접 쓴 것만 연출을 했어요. 그게 광고든 뭐 단편이든 뮤직비디오든 근데 이제 감독들이 되게 좋은 감독들도 자기가 쓰지 않고 연출만 해서 좋은 작품들을 내고 그 사람들도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00% 완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감독이 자기가 각본을 쓰지 않는 감독들이 더 많고 그리고 그럼에도 좋은 감독과 좋은 작품들은 많이 나오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뭐 향후에 미래에 어떤 작업을 할진 모르겠지만 제가 감독이어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범주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쓰지 않은 작품을 연출하는 거는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것을 만들었다가 저는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이네.
그렇죠. 네, 이상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매체의 애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만든 거를 내놓으면 되는 거지. 그게 만화든 소설이든 영화든 뮤직비디오든 사실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에는 얼마만큼 내가 여기에 나를 쏟아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들었다는 그 행위 자체에 좀 매몰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진짜 창작자시네요.
근데 아니, 자기애가 미친 것 같은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지 않더라도 내가 만든 걸 내놓고 싶다라는 욕망이 더 큰 거죠.
화영연화 얘기 좀 하면 어땠어요?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감상으로는?
처음에는 제가 화영연화만 살면서 재개봉할 때 가서 보고 재개봉할 때 뭐 집에서도 보고 많이 봤어요. 아 그때 뭐 고등학생이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게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무드
무드나 그 연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설을 쓰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표현한 느낌이었거든요.
그 분위기가
왜냐면
또다시 뻑이 가잖아요. 화영연화가
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나오면서 국수통을 들고 여자가 국수를 가지러 내려가요. 근데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진짜 한두 문장이면 그러니까 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독과 분위기, 감정 이런 것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나 다르게 표현되는 느낌이 있었고 내가 하려는 것과 되게 대척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설하고
나의 매체 작업.
그러면 이거는 내가 완전 모르는 영역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집에 비디오 데크를 되게 일찍 샀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랑 영화를 그래서 주말마다 누워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공백 영화를 안 본 공백이 고3 때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완전 어릴 때 많이 보다가 진짜 사실 되게 좀 처참한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가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선망이라 그래야 되나? 추억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확 있는데 영화를 정작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신문 기사 보면은 뭐 뭐가 개봉했다라든가 뭐 어떤 영화가 있다라든가 칼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접하는데 영화를 직접 볼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게 많은 시간이 있었고 이제 화양연화를 그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때가 참 특이한 날이네요.
그렇죠. 그 제가 고3이었던 해에 좀 영화를 그래서 몇 개 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매력을 좀 느끼고.
예. 뭐 그때 당시 개봉했던 거 기억나는 거는 프리퀀시라는 영화. 예, 프리퀀시라는 영화도 그때 봤던 영화고 그리고 허리케인 카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게 복싱, 예, 복서 영화인데 그거 있었고 그리고 화양연화. 근데 고3 때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극장에서 가서 본 거는 그 세 편이었던 것 같아요.
연영과를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네. 감독이 되겠다. 네. 근데 그걸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는
대학교를 가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자부심 같은 게 있는데 제가 82년생인데 저희 수능이 엄청나게 쉽게 나왔어요.
쉬웠다고요?
예, 그 다음 수능이 그래서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예. 제가 1년 밑입니다.
아,
어려운
우리 선배가 예. 물수능 예. 우리가 물수능 맞아.
물수능
예.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점수가 그래도
높게 나온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니 뭐 나는 창작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굳이 뭐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있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네.
어?
알만 하겠는데?
어. 왜냐면 오히려 더 유혹이 생긴 거야. 어?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제 대학을 안 가 그냥 딱 그 이유는 그거 하나였거든요.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선택을 하는 거 자체가 이상하게 비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필요성을 모르는
대학생활에 대학생활이라던가 아니면 사회 시선 때문에 그 선택을 해서 그걸 취하는 게 뭔가 내 스스로를 속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근데 세다.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제 인생을 되게 크게 결정지는 부분이라고 그렇구나. 생각해요. 내가 납득이 안 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내가 떳떳하게 맞다. 결정을 하겠다. 라는 선택을 사실 그때 당시에 빡 해버린 게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저를 몰아넣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실제적으로 진로도 그렇게
갔고.
예,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정석적인 루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길을 만들어야 돼. 이런 길로 이제 확 접어들게 된 거잖아요.
약간 사파.
그렇죠. 그러니까 딱 껴있는 길로 안 가게 된 거죠. 그 선택.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예. 개쩐다.
내가 봐도.
예.
자기의.
아니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같아. 아니 근데 네. 그렇게 네. 그런 면으로 결정을 네. 할 수가 있죠. 네. 난 내곤조로 간다.
네. 네.
불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안 다니더라도 뭐 공부를 못 하더라도 그냥 정만 걸어놓고 네.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3남매인데 성격이 남동생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 성격이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환경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급변하면서 이제 제 동생, 남동생이랑 여동생은 안정을 추구하고 갈구하게 돼요. 왜냐면 지금 불안정하니까.
힘드니까.
지금 불안정하니까. 약간 보통의 삶을 선망하게 네. 되고 안정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이 되게 크고 그래서 가치관 형성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저는
더 삐딱해지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급진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걸 내가 가질 수 있을 리 없다 쪽으로 흘렀어요. 그러니까 잘못 간 거지 완전. 그러니까 그걸 약간 놔버리게 된 거예요. 진짜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할 거고 그 안에서 내가 균형을 잡고 살면 된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좋다라는 이상한 인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신기해요. 어렸을 때랑 성격이 너무나 반대의 성격이 됐고
원래는 순응하는 삶을
안정적인
제가 동생들보다 더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좀 소심한 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더 과감하지 못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바뀌면서 과감성만 100이 키워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런 건.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서 다 말씀하셨다. 예.
그래도 망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 잘 나가셨네요.
예, 예, 망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막 일을 시작하고 이럴 때 고졸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더 보기 드물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게 되게 또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새끼들.
아니 나는
떳떳한.
너네는 비겁하게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더 용기 있지 못했던 거야라고 왜냐하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학이 더 자신한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나는 그래도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선택을 했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깨뜨리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선택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또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삿대질을 하니
유난히 그렇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 어디 보자 한번 막 이런 것도 생겼죠.
감독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꼬인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상 미친놈이야. 정상인이 아니야.
제대로 꼬였네.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군대는 언제 가셨어요? 몇 살 때?
시나리오를 단편 시나리오 몇 개 쓰고 군대에 끌려갔어요.
그게 그러면
22살 때인가?
22살.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뭐 했어요? 전역한 다음에?
저는 그냥 일단은 지금 거기를 뭐라고 그래야 하지? 수지 말고 죽전. 예, 죽전.
지금 우리 사는 동네.
네. 그래요?
그 근처예요.
거기에 저희 삼촌이 제가 딱 제대를 했을 때 피자 가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거기에.
일 좀 봐라.
예. 그래가지고 막 창고에서 자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거기서 아 뭐 미친 듯이는 아니었어 사실 대충 했어. 예. 그런 거 하고 막 이거저거 진짜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러다가 돌고래 계단을 만든 거죠.
왜죠? 왜죠?
20대 초반이었네요.
중반.
네, 중반에 만들었어요.
생활 전선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아.
네, 그때 뭐 이제 영어 번역하는 알바도 하고.
영어 번역?
네, 네.
영어 하세요?
진짜 어거지로 그냥 일하려고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잘 못해요.
그래도 눈으로 받고 영어를 해준다는 게.
그거가 자격증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이 했는데. 네. 그리고 막 노동하고 막 이것저것 다 했어요. 막 부대찌개 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막 경마장 가면은 경마 예상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창작하고 싶다?
예, 네,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그냥 지금 해결하기 위한 거고 창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근데 또 지금은 진짜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화 감독이든 사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였는데 도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감독을 막 10년 하고 그래야지 뭐 누가 시켜줘야지 감독을 한 해 만에 막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도 거의 그러지 않아요. 지금 많이 다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아 이거를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만들어. 그냥 아마추어들끼리 만들어서 어떻게 해봐.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기애가 세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거예요. 금방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없고 뭐가 없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꺼내놓으면 금방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애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상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돌고래들 만들 때는 네. 이미 아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뭘 몰라서 영화를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큰 돈을 들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제작비라는 게 어떻게 마련되는지도 몰랐고 아니 그냥 캠코더로
하면 되지
찍으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뭐 단편도 찍고
우리끼리면 그 처음 멤버 몇 명이?
네, 멤버. 우리 그때 처음에는 이제 크루처럼 시작해서 10명이었는데.
자, 시작했을 때 10명이었어요.
네. 10명 정도 됐어요.
다 감독을 꿈꾸시는 분?
아니요, 아니요. 다 달랐어요. 아. 근데 이 중에 진지한 애는 몇 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크루처럼 한 거야.
어떻게
처음에는.
그 1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저 질문이 네. 뭐 지금은 잘 나가지만 네. 그때 족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 창작물을 보여준 그 포트폴리오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감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애들끼리 모였었어.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걸 할 거고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이 그쵸라. 하자. 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영과 다니던 친구도 있었고 뭐 아예 관광 쪽 전공을 하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애. 뭐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만두네. 다 같이 모아놓으면 서로 몰라. 근데 그냥 하고 싶은 애들 모았어요.
그냥 동네 건달들.
예,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좀 해보니까 아 이거 진지하게 해야겠다.
좀 해봤다는 거는 이렇게 단편도 찍고 뭐 그런.
네. 만들어 보니까 조금씩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후딱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네. 많은 게 필요하네.
그 판단은 얼마나 걸렸어요?
그게 좀 꽤 걸렸어요. 세상을 아는데 좀 걸렸어요.
아, 그러면 초기에는 계속 배달 같은 거 하면서
그쵸?
돈을 분 거죠.
예, 예, 예. 그러다가 이걸로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겠다. 라고 KO된 상태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KO?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서 휘둘러서 상대방이 다운이 돼서 오늘 이길 수 있겠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죠. 아,
졸라 참아졌는데.
우리가 KO가 됐는데 누운 채로 해볼 만한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야 이거 진지하게 해보자라고 할 만한 애들 5명 정도가 연고도 없는데 인천으로 가요. 진짜 멍청한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냥 서울에도 싼 데로 그치. 가면 됐거든요. 근데 인하대 거기 앞에 싸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가 그냥 합숙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명이서 어떤 PC방 위에 있는 옥탑방이 월세 그때 20만 원인가? 이제 거기서 1년 계약을 하고 거기서 합숙을 시작하죠.
자.
근데 그러면 그때는 사업체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사업자도 되기 전.
아, UCC 동아리. 네. 맞아요, 맞아요. UCC 동아리.
그냥 캠코더 하나 있는 애들.
근데 그 제가 오늘 뵙고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나대 잘 가신 것 같아요. 약간 경인선 느낌이 있어요. 그 냄새가 나. 근데 나는 창작하는 거 좋아하고
네.
뭐 좀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연말을 하면 네. 한번 썰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감각은 있는데 네. 사업적인 계획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단편을 찍으면 영화제에 내야지 네. 뭐 그런 거였어요? 뭐.
그게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다른 걸 내놓으면 그 뒤는 알아서 굴러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뭐 사업가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꺼내놓는 게 1번이다. 나는
그럼 판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데이트판?
모든 곳에 올려. 올릴 수 있는데 다 올려요. 비메오, 유튜브 뭐 그때 당시에 M군, MN캐스트, 판도라 TV.
아, 판도라.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모든 창구에 올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약 기간 1년 지나니까 상황은?
진짜 처참.
아, 약간 노답이었어요.
네, 왜냐면 그동안 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반에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는 애는 복학을 해야 됐어요.
아, 아직 학생이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차를 끌고 오셔가지고
될 거.
야 정신 차려.
아니 짐을 실어주러 온 거야. 이제 컴퓨터 빼가지고 집에 가는 거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래도 그때도 이제 리더였으니까.
그 리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됐어요.
모은 사람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앞에서 죄인이 돼서 서가지고
미치겠다 가시방송. 네. 동갑.
아니에요. 걔는
또 동생이에요? 네, 네. 아 씨.
행지역 그 자체. 진짜 나쁜 형. 수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떠나고
그리고 한 명이 그때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PD랑 저랑 둘이 남은 거예요.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둘이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PD가 저한테 아니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일한 거 맞고 도전은 좋았다. 근데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한테.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도저히 저는 이 패배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
그래서 야 그냥 내가 월급이건 뭐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시 서울로 가자.
믿었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빚을 내가지고
신용대출.
예, 서울로 가요. 패배의 기억만 남기고 인천에는 연고도 없는 인천은 패배의 도시가 된 채로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다시 복학해서 졸업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친구도 개인적인 사정 해결하고 돌아오고 해서 이제 네 명이 다시.
그러면 서울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대출 땡기고 네. 월급 주면 네. 사업체로 전환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네. 약간 두목에서 사장님 되는 거네요. 네, 약간 그렇죠. 그 이제 금전이 이제 하면서.
근데 대우가 바뀌지가 않더라고.
아, 월급 얼마나 줬겠어.
사실 최소로 줬지.
진짜 밥만 먹고 살 수 있게. 네. 그러면 그때 작업은 그냥 단편 영화 계속 알바 같은 거
그냥 보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우리가 작품이라고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드는 방향으로 최대한 했는데 근데 진짜 형편없었어요. 그 벌이가 아예 업계를 몰랐고 그때 당시에 인적 네트워크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되게 낮은 단가의 일밖에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싸니까
쓴다.
진짜 딱 그거였어요.
이게 신.
근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싼 광고들을 작품처럼 찍으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그랬어?
무조건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돈이 안 되고 싼 걸 하더라도 우리가 짜서 우리 컬러로 한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명작을 만들겠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해 라는 걸로 했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뭐 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광고업계가 되게 카르텔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올라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서는 사실 뭐 답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 나는 내가 방금 사장님의 입장으로 생각해봤어. 그래서 야 뭐 이렇게 광고 한번 해보자 해서 야 얘네 헬인데 했는데 약간 자의식 과잉을 얘 왜 오버하고 있어 약간.
아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그런 얘기가 꽤 있었어.
아 그때
그랬을 것 같은 네. 거야. 네.
막 영화 찍냐 와 약간
이러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안 해요 막 이러니까
얘들 왜 이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행사 역할을 하는 회사한테 그 일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대기업 과장님이었나 부장님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대행사 대표한테 야 얘네 완전 진짜 어린애들이고 그냥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너네 끼지 말고 얘네를 다이렉트로 업체 등록 해주자.
아 진짜 열심히 했나 보네.
네, 그러니까
그 졸라 업체 등록 아니 왜 귀찮은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열심히 네. 한 거
왜 저렇게까지 해가 먹힌 거지
사실. 그러네 네.
안쓰럽고
그리고 얘네 자기가 보기에는 답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불쌍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좀 멍청한 느낌.
방법을 뻑뛰
뛰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뛰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였을 것 같아요.
업체 등록을 해줬구나. 네.
그게 서울로 들어간 지 몇 년 됐을 때예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년, 3년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서른 막 그
네네네.
앞에 숫자 바뀌고
네.
개빡센네. 한 6, 7년 개고생한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싼 것부터 했는데 그게 계속 그 안에서 높이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 대기업이 내놓는 것들에서 이제 성적이
나오니까.
예, 나오니까 이제 사이즈 있는 거를 한두 개 만들고 있던 쯤에 캐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캐논으로 캐논슛? 아, 그러면은 아 이게 풀리려면 그렇게
그러네.
어.
그렇죠. 사실 캐논도 그때 그거 안 터졌으면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출 받아가지고 월급을 계속 주고 그게 막 쌓여서 몇 억 단위였어요. 근데 이제 막 서른 된 사람이 몇 억의 빚이 있는 게
감당이 안
돼. 예, 사실은 그리고 그 후의 미래도 없잖아요. 그치.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플랜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캐논이 터진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고 어쨌든 우리는 영상으로 뭔가 게임을 끝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광고 일들 네. 이렇게 하다가 그럼 그때도 아 우리는 영화 해야 돼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더 그게 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냥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매체가 뭔 상관이야?
예,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쪼들리니까
그냥
피해의식
내가 무조건 저희가 저거 만든다
나 감독 된다 이 새끼들아
내가 다 죽인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 대기업에서 잘 봐주고 네. 성과도 잘 내서 네. 이렇게 하다가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캐논 네. 연결됐는데
캐논도 비딩이었어요.
근데 그 의사결정한 캐논도 대단하네요.
왜냐면은 광고계에서는 금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거의 모아놓은 수준의 것이었어요. 예. 비속어 나오고 막 제품 떨어뜨리고 막
하면 안 되는
예, 모델이 죽고 경찰에 잡혀가고 막 이런 것들만 이제 확 들어있는 거여서 그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실무자든 그 부사장이든 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면 안 선다. 예,
그 선택을 했다는 게 사실은 되게 과감한 지점이 있었죠.
그 약간 쳐야 된다였던 거예요. 그런 요소들의 조합이.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는 핀치에 몰렸잖아요. 회사 상황은 핀치에 몰렸고 이거를 무조건 터트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선정적이어야 된다.
아니 아니 이게 아니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유튜브 앞에서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시스템은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TV 광고의 확장판.
그러니까 잘 못하는.
예, 그냥 노출되는 광고로서만 기능하는 그런 필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전부터 생각한 게 이게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워킹을 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이게 필름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만들고 있었고 근데 특히나 캐논 같은 경우에는 매체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설득을 해야 된다 대중을 그러면은 이게 크게 바이럴 필름 씬에서 성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TV 광고와 대척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TV 광고에서 금기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예 가지고 와서 클리셰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전복시켜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피로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게 해소가 되면서 반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정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전략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빵 터져도
네.
여건이 확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게 이제 지금 캐논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대중들 앞에서 확 나타났다거나 업계에서 우리를 확 인지했던 게 안정환 선수가 나왔던 캐논 광고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두 번째 작품이었어요.
최연석.
예, 원래 첫 번째 작품은 최연석 셰프가 나왔던 네. 작품이었는데 시안다 셰프가 나온 거를 찍고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캐논에서 이거를 월요일 날 런칭을 하려고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금요일에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고 퇴근을 한 거예요.
그럼 금요일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런칭이 월요일인데 금요일에 올려놨던 거야.
그럼 금요일 런칭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매체를 하려고 한 거지. 예. 그러니까 미리 올려놨는데 주말 동안 그게 완전히 터져버린 거예요.
야, 이거 미쳤다.
그렇게 된 거예요.
채널이 캐논 채널이요?
예, 캐논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탔어요?
예. 미친 듯이 터진 거야. 왜냐면은 그런 광고가 이제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체 집행을 아마 안 했나 줄였나 그럴 거예요.
이미 효과를
봤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걸 보여줄 수 있는 상황만 오면 그 뒤는 알아서 굴러갈 것이다.
자신 있다.
예, 수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알았죠. 아니라는 걸.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이 구상이.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최현석 셰프께 확 잘 되고 그다음에 저는 1년 만에 찍어가지고 안정환 선수랑 또 확 잘 됐잖아요. 그래서 혼자 나 천재인가? 뭐 이런 생각을
내가 나서야 되나?
내가 다 했다 이걸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결국 나밖에 없고
역시 시대가 나를 원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광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주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 5분가량 되는 필름을 저는 자신 있다고 내놨지만 그 안에 이제 막 모델이 죽기도 하고 곰한테 씹어먹히는 뼈 씹는 소리도 나고 막 이런 필름을 가지고 임원들 앞에서 이걸 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겟을 젊은 층 이 제품을 사야 하는 사람들의 타겟을 맞춘 건데 거기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 타겟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분짜리 필름을 틀고 나가면서 그때 당시 그 부장님이 나중에 들었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대. 5분 동안 아무도 웃지 않았대. 근데 그래도 이제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되게 냉랭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장님이 이제 그렇게 밀어붙였대요. 당신들은 타겟이 아니다. 이 필름은 나가서 분명히 기능을 할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타겟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깎아내거나 하지 말자. 믿고 가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복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간중간 그렇게.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만난 거죠. 예.
저는 말씀 들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아티스트인가?
네.
그런 느낌의 인상을 받다가 이렇게 광고 얘기하니까 비즈니스맨 같이 꾼 같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걸 원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영화 작업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점은 어떠세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속 얘기인데 어렸을 때는 내가 만드는 작품이 많은 사람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도 사실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품에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지금까지 작업을 쭉 해왔어요.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바운더리, 씬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성장을 해오는 과정들이 수많은 대중? 아니면 좀 넓은 범위의 관객을 아우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택한 이기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내가 새로운 거 하고 내 색깔로 하는 거 좋지만 많은 사람이 봐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는 필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자란 느낌?
그러니까, 커리어를 쌓으면서. 예,
그리고 영화를 하더라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스포츠를 좋아해서 약간 사는 걸 약간 스포츠 적으로 살거든요. 승부에 되게 집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겨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씬에서 이쪽 씬으로 옮겨가고 옮겨가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이겨야 돼. 라는 거에 되게 좀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영화를 하고 싶었던 신호석, 그리고 아티스트, 제 아티스트란 말 되게 싫어. 예술이란 말 되게 싫어.
야지 준 거예요.
죽여버려.
자, 감독님의 아트를 한번 썰을 풀어보세요.
자기를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싶어, 나는. 왜냐면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감독이든 디자이너든. 다 직업이고, 그 안에서 하는 건데, 막 예술이라는 말을 핑계로. 진짜 개소리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예술이... 오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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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이긴 네, 하죠.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혐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동료로 보이기가 싫어서 그런지 나도 예술이라는 말이나 아티스트란 말을 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이제 뭐 예를 드는 거니까. 아티스트로서의 신호석과 지금의 나와 그 간극이 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와 지금의 내가 원하는 것도 다르고 만드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달라요. 근데 뭐가 더 나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성공에 집착하나? 이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는 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봤을 때 나는 내가 내놓는 작품이 그러니까 내가 쓴 거여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아까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내 건가? 내가 쓰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하고 이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한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기는 방법은 알아.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지점에 온 거죠.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긴다는 게 뭐예요? 그 정의가 뭐예요? 네.
여러 가지 잣대가 있죠. 근데 저는 확실하게 이기고 싶다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흥행이면 흥행도 하고 어느 정도 흥행도 하고 작품적으로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원하는 작품이고 이거를 원하는 건데 사실 거기에 집착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지향점으로 놓고 가는 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지금 괴롭구나. 자,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드렸잖아요. 영화 좀 틉시다. 네. 감독님 좋아하는 영화 좀 틉시다. 그 리스트는 이긴 영화들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진 영화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개는 완전히 진 영화죠.
자, 그러면 그 리스트를 한번 읊어보시고 그 이기고 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 같아서 어떤 영화들 지금 가져오셨어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화양연화.
화양연화.
화양연화. 그리고 블레이드러너.
블레이드러너. 옛날 블레이드러너.
네. 그리고 세븐.
세븐.
그리고 히트.
히트.
예.
네 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향해 살아.
그쵸.
그리고 무간도.
예. 이 중에서 지금 오늘 그 상영이 결정될지 말지 연락 올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얘기해볼까요? 화양연화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일단 작품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성취를 거뒀다. 예. 저는 그 표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영화는 한 씬 한 씬이 예술이다. 나는요. 그 표현을 되게 싫어요. 근데 그런 작품이 뭐야? 라고 하면 저는 화양연화라고 생각해요.
그 내가 싫어하는 것조차 인정할 수
언젠가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제 색깔이랑 되게 동떨어져 있는 영화.
저 너무 궁금했어요. 예.
그러니까 조악하더라도 세븐이든 이런 영화는 그런 스타일로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나한테 갑자기 화양연화 만들어 라고 했을 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랑은 지금 좀 동떨어져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영화가 굉장히 상업적이지 않아요. 영화 자체가. 근데도 관객을 설득한 영화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흥행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했고.
근데
비평적으로는 끝까지 갔고.
지금 스테디하게는 계속.
그쵸.
괜찮은 거 아니에요?
블레이드 러너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이드 러너는 초반에 나왔을 때 욕 뒤지게 먹고 완전 망했어요. 근데 이제 디렉터 스컷 뭐 점점점 DVD 시장 그때 당시엔 비디오 시장 거기서 완전히 이제 다시 재평가받은 작품이고
블레이드러너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블레이드러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겼는데
거대한 승리를 거뒀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막 개봉했을 때는
두드려 맞았고 예.
그리고 지금 회학연화가 나온다? 필패한다. 흥행적으로 완전히 패배할 거다라고 그 생각해요.
시대랑 맞지 않는다?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더 흥행하기 힘든 진짜 첫 손에 꼽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비유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간에 막 숨겨놓고 막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관객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관객이 원하지 않는
네. 그냥 완전히 아 모르겠고 난 이거
보여준다
어 그랬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꼬여있는 사람 같아
굉장히
블레이드러너 네. 2049
네.
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게
그쵸?
저는 오리지널하고 비교해서 그만큼의 혁신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매번 혁신을 해요?
뭐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스티브 잡스야? 근데 저는 그 해본 영화 중에 최고였어요. 그 몇 년도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해본 영화 그 감독도 좋아하고
드뉴 빌뉴브
그 전에 잠깐 사무실에서 뵀을 때 아 블레이드러너 처음 봤을 때 쇼킹했는데 네. 최근에 다시 보니까 좀
루즈한데
한 느낌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늘어질 수도 있음에도 네. 왜 블레이드러너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 색이 너무 뚜렷한 영화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저는 리들리 스콧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감독이 가끔 헛발질 하거든요.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예. 네. 네. 근데 좀 뜬금없이
또 하나
예, 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확 헛발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블레이드러너는 그게 진짜 제대로 맞아 들어간
아다리가 그냥
네, 진짜 그리고 지금 본다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원전이다
그렇죠 그 네. 사이버펑크의 이미지를 네. 만든 히트는 어때요?
히트는 제가 오늘 오려고 이제 영화를 다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할 얘기 없어서 그냥 밤새서 이걸 다 보고 와서 여기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트 보고 잠들었거든요.
끝까지 봤어요. 아니면
끝까지
보다가
히트는 끝까지 봤어.
거의 3시간
짜리 영화. 히트 다 보고 무관도 틀고 바로 잠들었어요. 근데 지금 봐도 지금 관객들이 봐도 너무나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 그 감독이 그리고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요. 마이클만.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보면은 블레이드 러너 빼고는 90년대 후반,
액션.
2000년대 초반 영화예요. 그 시대 영화에 제가 되게 향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영화의 톤과 색깔이 거기에 이렇게
이상적인
예, 잡혀 있는 거야. 청소년기에 본 영화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영향과 임팩트가
그치.
그 시대의 영화를 넘을 수가 없다. 내가 앞으로 영화를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봐도 내가 화양연화를 봤을 때 그 충격만큼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뽑은 영화들이 제가 본 영화들 중에서 제일 좋은 영화는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근데 나한테 어떤 영화가 가장 인상에 남아있느냐 하면은 다 그 시대에 본 영화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제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대와 20대 초반까지면 지금 당신들이 보는 영화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뇌리에 박히는 맞아.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좋은 영화를 많이 보는 게 또 좋을 것 같고
음악도 그럼 그때 들었던 네, 거 맞아요. 계속 평생 듣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영화들이 아직 CG가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제가 이번에 히트 보면서 느낀 게 닉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걔가 어떤 여자랑 그 테라스에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도시를 바라보면서. 근데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제 서로 가까워지는 대화를 하는데 카메라가 이제 좀 다각도에서 찍거든요. 근데 이 도시의 불빛들이 밑에 쫙 깔려 있고 테라스에 둘이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퍼스펙티브도 너무 안 맞고 그리고 CG도
어설픈
부분이 정확한 있어요.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가짜 같아. 사실은 이쪽 각에서 찍으면 이쪽은 벽이 보여야 되고 이 건물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테라스니까. 근데 자꾸 도시의
전경을
야경이 밑에 깔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데 오히려 환상적이다. 그러니까
진짜 거영.
네.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도시의 불빛들 위에 공중에 떠가지고 둘이 얘기하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 뭐 그런 것도 재밌었고.
방금 좀 예술가 같은데요?
비아냥거리네.
근데 그 지금 업자로 오래 네. 일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런 네. 몰입을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방금... 진짜 좋은 작품은 그 생각을 못
뛰어넘어요.
예, 확 그냥 들어가서 봐요. 그리고 히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얘기라는 캐릭터가 나오고 빈센트였나 이름이? 빈센트 맞아요. 하나는 이렇게 둘이 사실은 거울 같은 캐릭터예요. 근데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예전에 해외영화제에 갔었어요. 그래서 해외영화제에서 제 영화를 가지고 감독들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해외영화제에 가면 파티를 해요. 밤마다 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감독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감독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화에는 시체가 계속 나온다.
그 감독 왈?
예, 예.
감독의 감독 작품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작품에 자꾸 시체가 나온다. 속으로 아, 또 감독병 걸려가지고 자기 작품들에
있네.
막 의미부여하고 뭐 있어 보이려고 저런 얘기 하는 것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감독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감독님은 영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없는데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래요. 지금 찍은 것들을 다 생각해보래요. 그래서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좀 놀랄 정도로 외로운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좀 편견을 가지고 예술가인 척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 사람이 고스란히 거기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제가 꼽은 작품들도 보면 다 외로운 사람들이. 근데 특히나 히트가 그 외로운 사람 둘이
싸우는
딱 마주해가지고 서로를 그러니까 남녀였으면 둘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텐션이 있거든.
감독님 외로워요?
아니요. 저는
외로우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왜
그런 것에
외로운 정서에 끌리나?
왜 그걸 자꾸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망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잘하면서 어느 부분 망가졌다.
아, 스스로?
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고 그래서 외로운 거를 별로 못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로움 자체를 좀 많이 못 느껴요. 내가 외로우니까 외로운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같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질감을 찾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의 측면에서 동료애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그게 막 외로워서 막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 전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생이 외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인간은 외로워. 그러니까 유난 떨지 마. 라는 얘기에 가깝다. 외로워하는 거를 나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위악스러워. 위악스러우신 분이야. 세븐은요?
세븐은 예전에는 데이 핀처 감독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영화적으로는 최근 작품들이 더 좋거든요. 근데 말했던 것처럼 제가 더 어릴 때 본 영화고
그리고 어렸을 때의 감상으로는 파이트 클럽이 더 좋았어요.
그렇죠. 더 네. 막
네. 세고.
데이비드 핀처의 그 날카로운 감각이 거기에 더 들어 있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재개봉을 해가지고 세븐하고 파이트 클럽을 둘 다 극장에서 봤어요. 세븐이 더 좋은 거예요. 왜지?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이야기 구조가 독창적이긴 해요. 근데 세븐은 그렇게까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세븐이 오히려 더 독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구조 자체가 그 전에는 별로 없었던 구조. 굉장히 새로운 구조였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 지식 안에선. 그래서 파이트 클럽은 좀 그게 전면으로 드러나지만 세븐은 그 과감한 구조가 사실은 좀 더 드러나진 않지만 더 크다. 그 가치가.
그 인물평 좀 해주십시오. 그 감독님의 어떤 네. 그 데이비드 핀처의 감독의
광고 감독으로 시작하신.
아 진짜 신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독은 자기가 그 작품에 녹아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조디악을 보고
그게 완전 조금 달라지는
다른 사람이 찍은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다른 감독이 찍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조디악 이후에 데이비드 핀처와 그 전에 데이비드 핀처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조디악 처음 보고 좀 당황했어요. 네. 내가 기대가요. 좀
파이트 클럽
다 때려치겠네.
막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예.
소셜 네트워크도 진짜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 컬러를 내는 감독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혼자 내린
결론.
이 사람이 광고 감독 출신이어서
그래서 그런
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아까 표현하신 거는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기려고 들었던 거고 그리고 광고를 하다 보면 이쪽 컬러도 표현을 해야 되지만 저쪽 컬러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맞춰서 이제 와 진짜 진부한 표현인데 카멜레온
카멜레온 같은 예술을
진짜 아니면 뭔가 너무 표현이 구리니까 새로 찾아야겠다. 액체 같이
억지 부리지 마세요.
액체 같이 컵의 형태에 따라서 자신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한편으로는 좀 비인간적이기도 해요. 그분이.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그만큼의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에서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거를 영화까지 끌어와서 이렇게 한 거죠. 뭐가 더 좋은 영화냐 하면은 지금의 데이비드 핀처 영화가 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기려고 달려들었던 그 에너지가 저는 되게
밴드 일집 같아.
예,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븐이 사실은 이제 데이비드 핀처가 커머셜에서 성공을 거두고 에일리언 3로 맞아요. 이제
말아먹고.
데뷔를 빡 했는데 스튜디오랑 의견차가 생기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풀어내지 못하고 나온 세상에 나온 영화예요. 그리고 이를 갈고 세븐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의 야망과 욕망과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죠. 그 야망과 욕망을 담을 만큼의 재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가 굉장히 미묘한 에너지가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다.
하고 얼굴 보는 맛이 너무 즐거워요. 아, 진짜.
모건 프리만의 얼굴이요.
브래드 피트가 너무 잘생겼어요.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브래드 피트가 왜 사람들이 브래드 피트 하는지는 그 영화를 봐야지. 특히 요즘 세대는.
맞아.
그냥 섹시 다이너마이트. 그냥 폭발한다. 자, 여기서 제 질문이 돌고래 6계단이 네. 잘된 네. 돼 감독님 인물이 인물값이 포함됐다 안 됐다?
저는 진짜 0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아, 뭐 미팅할 때 왜냐하면 남자들이 남자답게 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득이 있었냐? 하면 있어요 라고 하겠어. 근데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모를 때 우리는 작품으로 터진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잘 만든 영화일수록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에 내내 비가 와요. 제 기억에는 그 도시가 이제 범죄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도시를 상정해두고 어떤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가 실제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그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그런 면에서 되게 잘 만든 영화다.
저는 디자이너잖아요. 네. 그래픽 디자이너잖아요. 아, 그 네. 오프닝 타이틀. 아. 저 카이프퍼는 저희한테 약간 신 같고 그거 이렇게 막 카피하려고 네. 엄청 했던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를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모비랜드에서 꼽자고 했을 때 아, 성수의 극장 조그만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약간 힙한 거 해야 되나? 이분들이 원하는 게 힙한 건가?
힙한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관점으로 한 두세 개 한번
힙한 영화는 뭔가?
제가 힙스터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힙스터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아니 그 되게 거짓말쟁이야.
왜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옷 차려입고 다녀요?
아 그래요?
되게 무슨 된 인간이야. 잘 아닌 척.
아 근데 저는 사실 오해가 좀 있었던 거죠. 성수에 조그만 극장을 하고 젊은 층들한테 이렇게 싹 해가지고 힙한 거 해서 힙스터들의 성지가 되려고 하나?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아,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스타 보신 건데.
아, 통찰.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영화 트는 거 보고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처음에 대부 트는 거,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백투더퓨처 트는 거 보면서 아니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상훈 씨 큐레이션 하는 거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트는 거 같네. 그리고 그게 막 젠체하는 영화들도 아니고 시네필들만 좋아하는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막 그렇다고 해서 막 힙스터들 픽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영화를 틀 때 그러면은 뭘 틀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좋은 영화, 위대한 영화 이런 것보다는 좀 감정을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관객은 그 영화의 성취보다는 감정으로 영화를 대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아 명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젊은 세대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화를 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시절에 임팩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한번 해주게 하고 싶다. 왜냐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이제 뭐 여러 여건으로 네. 저는 이제 리스트를 많이 주셨잖아요. 네. 프리퀀시. 네. 저희가 상영은 못하지만 그 영화 정말 틀고 싶었거든요. 네. 그게 그거 잠깐 소개해 주세요.
예, 네. 그게 딱 그 마인드의 정점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네.
영화적으로 평가가 좋은 영화가 아니에요. 되게 흔한 헐리우드 영화.
자, 줄거리 살짝 세 줄 요약.
아버지가 죽은 경찰이 있는데 태양의 흑점 활동인가? 그런 것 때문에
오로라 같은 거 생겨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맞아. 과거의 아버지와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이거는 약간 진짜 완전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화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흔들렸어? 라고 하면 저는 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들이 아버지랑 무선이 딱 연결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에서 가장 전율 소름이 돋았던 장면이 그 장면이고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 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영화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도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그러한 감정과 추억과 그런 걸 주는 것.
그 근데 좋은 영화가 뭐야? 네. 뭐 이게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혹은 네. 작품이 좋은 거 작품성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혹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네. 번 거 근데 이것도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네. 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가지고 있는 미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프리퀀시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틀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죽은 사람만 봐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 그걸 보면 인생에서 영화를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체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뭐 그게 아버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잃어봤다면
들었으면은 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꽂히는 멘트들이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씨 어떻게든 구했어야 되는데.
저도 몇 해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되게 아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같이 갔는데 네. 그때 이제 이렇게 그 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주더라고요. 네. 뭐 즐겨 들었던 음악 같은 거. 그 뭐 이제 분위기가 너무 깔아지니까 그렇게 좀 엄마가 그 좋아했던 즐거운 음악들 이렇게 같이 듣고 이제 근데 엄마는 이제 말씀도 못 하시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음악을 들으면 눈물 버튼 약간 그 이상한 예. 그 생각이
들어요. 대부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던 영화이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다른 영화를 꼽는다는 게 약간 속임수 같았어요. 좋지 않은 영화더라도 나한테 확 이렇게 다가온 부분이 있으면 왠지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이걸 빼면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정정당당맨인 것 같아요.
공정함에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죠?
공정함을 어쩌죠?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이상한 정의감이 있다고. 그게 네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스포츠적인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반칙을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도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정의 사회 구현할 거야. 이건 절대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스스로 떳떳한 게 되게 중요하신.
그런가 이게 딱. 남용돼 되는 길인데.
아니면 남을 비난하려고.
지금 남을, 약간 그 상태가 있는 것 같은데.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떳떳하게 산다.
안 잡히려고.
그 프리퀀시 얘기하면서 나 살짝 이렇게 울 뻔했는데. 그런데 내일을 향해 쌓아가 좀 네. 비슷한 정서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내일을 향해 쌓아는 초등학교 때 보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그 비디오 데크에 넣어서 이불 깔고 거실에서 누워서 본 영화예요. 지금 봐도 재미있을 고전 영화예요. 너무나 멋있는 영화고 그쵸. 예. 그리고 그 OST를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레인드랍 그거요?
딴따다다다다
음악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영화는 진짜 그것도 틀고 싶다.
틀시죠.
네. 그 세븐의 브래드 피트랑 내일을 향해 살아의 로버트 레드포드가 비교가 많이 돼요. 얼굴로 비슷한 괴다. 그 사람의 괴, 이 대를 잇는 게 브래드 피트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잘생겼는데 인생도 멋있는 거죠. 로버트 레드포드 그 썬댄스 영화제 네. 이 사람 참여해서 만들고
그래서 이름이 썬댄스
그래서 썬댄스
브래드 피트도 뭐 자기 제작사 있지 않아요? 네. 네, 뭐 그런 거 보면 참 잘생긴 사람들이 일도 멋있게 뭐 이런 영화들을 이제
아, 무간도 얘기를 안 했어요.
아, 네. 무간도 제가 무간도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넣었다가
무간도 아, 무간도는 아. 그래도 좀 나이 드시고 보신 거 아니에요? 그 개봉한 지가
무간도가 2002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좋아하는 영화예요. 양조위 배우가 거기서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와요.
짱이죠.
예, 진짜 멋있죠.
실제로 만나 뵈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조위 씨를 그 캐스팅하려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작품들의 리스트와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영화를 시작하게 된 거는 당신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렇게 캐스팅 제안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 근데 당신이 이거 당신한테는 이 날이 여느 날과 같겠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특별하니까 꼭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썼어요. 그러니까 양조위라는 배우는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같이 작업하고 싶은 그쵸. 배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면서도 너무 기억이 좋았어요. 미팅 때도 그냥 혼자.
어, 그래요?
예.
화면에 나온 거 보면 네. 이상한 그 네. 공기감 같은 네. 거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연기에 들어가면 그래요. 어. 연기에 들어가면 그렇고 그냥은 아저씨야. 그냥 되게 소탈한 아저씨.
조금 진하게 생긴 아저씨.
네. 근데 매너도 너무 좋아요. 진짜 섬세하게 하더라고요. 연기. 그래서 아 진짜 대배우긴 대배우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준비도 너무 철저하고 수락하는 이유가 나는 이 역할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해석한 캐릭터는 이렇다. 라고 얘기해서 본인이 준비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의상도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다. 백발로 하고 싶다.
멋있다.
저도 리스트 보면서 얼마나 감독님 이제 영화를 많이 보셨겠어요. 네. 그리고 뭐 화영연화 히트 좀 먼 것 같은데 리스트에 양조위 배우가 나온 게 두 편이나 있고 해서 좀 신기하다 그랬는데 확실히 좋아 계셨군요. 어때요? 인하대에서
새빵살이 하다가
와 씨, 어?
양조위 배우를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분과 작업하는 건 잘 나가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네. 아 근데 현실감이 너무 없어.
그런 것 같아.
미팅하고 이제 현장에 왔는데 걸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양조위 배우뿐만이 아니라 그 캐논을 기점으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게 터지면서 계속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놓는 것들이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막 되게 급속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내가 지금 병실에 앉아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다 꿈 아닌가?
그러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생시야.
어떤 정신병원에 내가 지금 비로인 거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예, 비현실적 이상적인 길로 가니까 깨어나면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진짜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1분 동안 깨어나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깨어나려고 애써 봐야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밖을 보고 있다가 눈을 감고 1분 동안 혹시 모르니까 깨어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1분 동안 생각함.
망상이면 깨면 안 되죠.
아, 그쵸. 근데 이제 제 주변인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궁금했어요. 그 진짜. 저는 이제 광고 씬을 잘 모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네.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뭐 야 우리나라에 아는 광고 감독 누구 있냐 하면 사실은 저는 감독님밖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 주신 게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매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네. 않다. 네. 그 씬 안에서 어쨌든 이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지를 다졌는데 왜 매체를 옮겨서 영화를 준비하시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욕심인 것 같아요. 내 재능의 끝이 어딘지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 나 여기까지네 느끼잖아요. 바로 도망, 바로 은퇴할 거예요. 내가 창작이라는 걸 하고 싶었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게 저는 지금 이 모든 여정의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길을 갔을 때 내가 어디까지 어떤 작품까지 낼 수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스포츠적인 생각이랑 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나 보자. 그러니까 광고를 하다가 뮤직비디오를 하고 영화로 가는 거는 점점 감독의 주인의식이 많은 작품의 흐름으로 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더 자기에게.
예. 결국에는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인 거죠.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욕심. 이거 내 욕심.
내 욕심. 네.
내가 이러고 싶은데. 네.
근데 예전만큼 이유도 모르고 영화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욕심이 뭔지가 궁금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내가
자기애야.
내가 주인이 돼서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건지.
나도 그게 아니면 궁금했네.
단지 그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건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어떤 장르를 하고 싶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거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것들도 다 보면은 되게 달라요. 막 코미디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뭐 뮤직비디오 한다 그랬을 때 그런 방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때 땡기는 거 할 것 같고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가 물론 이제 총체적인 거겠지만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어떠한 감정을 줄 수 있는가라는 측면하고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측면인가 두 개가 좀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치중하는 거는 감정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자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결국에는 감정으로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는.
완전히 공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녹음한 거는 진짜 그 사회 초년생분들의 정신교육 교재로 이거를 활용하면
인기를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봤으면 좋겠다. 추천. 그러니까 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뭐 네. 좌석도 안 되고. 네. 아까 화영연화부터 얘기해볼까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내 감정이 더지 나는 재밌었다.
성수에 한번 놀러보고 싶은 사람.
아니
히스터들.
이기는 법 안다면서요.
근데 왕가위라는 감독을 이제 요즘에 또 막 중경삼님이 그 힙스터들한테 좀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왕가위라는 감독의 이제 감성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궤가 다르거든요. 중경삼님하고는 왜냐면 중경삼님은 약간 소품처럼 찍은 영화예요. 촬영 중간에 시간이 떠서 배우들을 데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냥 소품처럼 찍은 영화거든요.
그 무협 영화 때,
네, 그렇죠? 네. 네. 동사서도 네. 찍을 때 네. 이제 대기가 길어져서 배우들은 잡아놨는데 그러면 그냥 여기서 영화 하나 찍자 해가지고 한 달만인가 몇 주 만에 찍은 영화가 중경삼님과 타락천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왕가위의 진짜 정수가 뭐냐? 라고 하면 저는 화양연화를 봐라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왕가위를 겉핥기식으로 그냥 약간 패션 왕가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다면 왕가위가 누구냐 라는 걸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아니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 헤이터야? 악플러 느낌이야.
자기 자신과 싸우는 느낌인 것 같아.
블레이드러너는요?
블레이드러너는 그것도 비슷해요. 이 SF의 원전
시작이
누구냐? 사이버펑크의 시작이 어디냐? 라고 어디냐? 생각했을 때
근본이다.
예, 이건 진짜. 그리고 지금 봐도 감탄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분명하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그리고 이거 보고 또 블레이드러너 최근작 보시면은 소름 돋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이제 오리지널에 있는 장면을 가져다가 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SF 원조 맛집이다. 네.
너무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 후대의 작품들.
히트는요?
히트는 자꾸 이제 우리 세대라고 그러고 젊은 세대라고 이렇게 나누니까 되게 제가 나이가 든 기분이 막 들거든요. 근데 로버트 드니로랑 알파치노는 지난 30년? 그러니까 투톱으로 최고의 배우가 누구냐? 하면은 항상 1, 2번으로 나오는 배우가 로버트 드니로가 알파치노였고 이 둘 중에 누굴 좋아하느냐가 되게 취향의 갈림길에 있는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더 좋아요?
저는 로버트 드니로를 더 좋아해요.
난 알파치노.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근데 그 둘이 같이 공연한 영화가 몇 개 없어요. 대부에도 맞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둘이 만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둘이 충돌하는 영화가 히트예요. 진짜로 묵직하고 고독하고 범죄 영화예요. 근데 또 그래서 부담 없이 보는데 확 와닿는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너무나 큰 영화예요. 무조건 좋아할 영화.
인간이라면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음악도 좋고 그리고 유명한 씬이 있거든요.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예, 대화하는 장면. 둘이 이렇게 딱 대면하는 게 그 씬하고 아마 마지막 씬일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서로의 적으로서 서로를 대면했지만 동질감을 느끼고 같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씬이
진짜
굉장히 강렬하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잘 녹아 있다. 그리고 되게 멋있는 대사 나와요. 밑에 그 로버트 드니로가 되게 프로페셔널한 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경찰처럼. 근데 알파치노는 깡패 같은 경찰. 근데 로버트 드니로가 알파치노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일을 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극한의 상황이 됐을 때 30초 안에 버릴 수 있는 것만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과장돼서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족을 30초 안에 버릴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엄청나게 매여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되게 고통 속에서 얻은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진짜 바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맨 땅이 어딘지를 안다는 게 저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재난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때 얻는 고통보다 몇 배의 공포를 느낀대요. 근데 저는 그 바닥이 어딘지를 아니까 그 실체가 없는 공포는 없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공포가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대사가 말해주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대사가 어떤 느낌인지 어떤 의미인지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 끝날 때 그 조용필 선생님의 킬리만자로
쫙
그런 어떤 세계관이시고 내일을 향해 살아.
내일을 향해 살아는 서부극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얘네도 은행강도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이 저항 없이 볼 수 있는 서부극일 거고. 그리고 되게 영화가 쿨해요. 그래서 딱 보고 나면은 그 낭만
이게 낭만 그 딱 그 장르를 표현하는
그 느낌이 빡 와요. 서부극을 안 보는 사람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그 매력에 대해서 한번
빠지게 된다. 예.
서부극.
그리고 이제 OST 들으시면 노래 자체에 되게 드라마가 있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좋다. 보시고 딱 보면 담배 한 대 딱 낭만.
마지막은 세븐이요.
세븐. 제가 꼽은 영화들 중에서 제일 안전한 영화 같아요. 예, 지금 관객들이 보기에 무조건 재밌을 영화. 예,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삭제해서 세븐이라는 영화가 나왔다, 봤다라는 기억을 삭제하잖아요. 지금 나와도 미친 성공과 흥행을 할 수 있는 영화.
근데 이기는 법 아시는 것 같아. 다 보고 싶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영화들이 다 되게 감정적으로 감독님한테 영향을 많이 준 영화들인 것 같은데 네. 그 작업적으로도 좀 영향 받았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 정서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은
그 있는데 사람의 네. 어떤 그 세계관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작은 영향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떤 부분이 나한테 영향을 이렇게 줬어가 아니라 이 영화를 이제 이렇게 내가 보고 나서 내 정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쓸쓸한 장면, 쓸쓸한 정서, 감정을 표현할 때 거기서 봤던 그러한 느낌의 것이 내 것이 돼서 표현이 되겠죠.
되게 스며들어 있는
네. 것들이네요. 그러니까 내 작품의 일부가 됐다기보다는 내 일부가 된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말씀 들으니까 어떤 개별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돌고래 유구에단의 어떤 서사나 건조 같은 거 그 외로움 말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고독이라는 표현했는데 그거에 더 가까운데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많이 배웠습니다. 저렇게 사기를 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광고주를 만나면 이렇게 어떠셨어요? 네.
아니 뭐 저는 사실 영화들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보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편 보고 잠들어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영화들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그 영화의 가치나 내가 받았던 인상들이 남아있는 거였는데 다행히 그냥 잡담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아, 잡담 아니에요. 잡담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를.
아니, 감독님이 중요한 그 영화에서 중요한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 아닙니까?
포장. 포장은 좋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간 이제 와서
네네.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재밌네, 공간이. 라고 생각했고, 뭐 다들 와 보셔가지고 영화 한 편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마지막에 광고까지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 영화 틀기 전에 그 돌고래 유기단의 광고를 같이 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또
괜찮아요?
네.
또 오시는 분들이 광고도 보고 또 감독이 선정하신 영화도 보고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
어떤 거를 셀렉하실지.
근데 막 광고 영국 여행 같은 거는 막 10분 넘고 막 그러는데.
뭐 그것도 좋고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니까. 그 인천에서 작업했던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은데요.
그거
진짜 고독할 것 같은데
어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그 지금 이렇게 잘 된 거는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농담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